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다 보진 않고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함께 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마땅하고 당연한 상황 앞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지극히 상식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순간 앞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 다윗이었죠. 충분히 왕이 되었어야 하는 상황, 마땅히 나아가 전쟁을 했어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멈추어 서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좋은 왕 하나 원하고 있을 때 다윗 자신도 충분히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내 같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뻔한 상황인데 하나님 왕이 될까요 말까요? 백성들의 안보가 달려있는 전쟁 앞에서 무엇보다 백성들이 전쟁하라고 뽑아놓은 왕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가면서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이 백성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명실공히 좋은 왕으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었던 것.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자기가 정한 비전이 아니라 그의 비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가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자기 인생을 비출 때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세바 사건 이전에 이미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개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일개 목동 출신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셨고 소망 없는 자신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전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표현이죠. 자기가 개라고 쓰는 이 표현의 본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인생이 아니다라는 그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다윗에게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물론 그 다윗 언약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천막에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단에게 말했고 나단도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전달하면서 자긍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죠? 거절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어 단 한 번이라도 백향목으로 된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라고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기를 애쓰며 너희 텐트 옆에 그 텐트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너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끔 내가 일하지 않았냐? 너는 내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응답은 의외의 응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응답을 하심으로 그친 게 아니라 성경에 소위 말하는 3대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언약의 한 언약을 그에게 주십니다. 다윗과 부자 간의 연을 맺겠다라고까지 엄청나게 놀라운 복을 주셨죠. 다윗이 그 언약에 기대어서 자기 집안에 복을 빌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죠. 나의 어떠함으로 이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죠.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 집안과 나와 내 인생을 돌아보시고 또 이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집안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기도하지 않고 송구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감히 종이 주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기도를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상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뻔한 답이 있고 너무 마땅한 상황들이 펼쳐질 건 뻔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 세상이 아니기에 먼저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쫓게 해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애를 쓰는 기도 생활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사용 설명서대로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협력자로 하나님을 도우미로 하나님을 조력자로 사용하는 기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이것을 우리 삶에 안착시키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가 말했던 기도의 본질이 그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의인의 기도가 항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갈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배워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을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시편 51편의 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그냥 51편을 바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배경을 모르니까 어떤 부분에 집착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전체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이 시편 51편의 기도를 잘 이해하려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무엘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서 11장으로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다윗의 기도를 살피고 있는데 처음 다윗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칫 다윗이 참 탁월한 사람이구나. 지금 저는 그걸 강조하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좀 리마인딩 해주십시오. 다윗이 말씀에 비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었고, 그 바르게 깨달은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윗도 말씀 앞에 자기를 바르게 비추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어김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 나와서 피곤한 몸 이끌고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한 주 그 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일주일의 그 긴 시간 중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 있지 않을 때 어떤 모습에까지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연전 연승했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여받은 그때에 사무엘하 11장 1절은 어떻게 밝히고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당연히 온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자신들과 마주한 적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왕에게 역할이 주어진 것 무엇 1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할, 우리가 하마터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첫 왕을 구할 때 제일 먼저 내건 조건이 우리를 위해 싸울, 왕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직무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때에 누구만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까? 다윗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저녁 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걸 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시간까지 밝혀서 다윗의 직무유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다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녁 때 늦지막히 일어난 다윗이 옥상에서 산책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제가 이전에 이 부분을 설교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었죠. 다윗의 시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번 물었어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궁정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거리가 현저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목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문을 다 열어놓고 했을 경우도 없을 테고 그러면 목욕탕의 뭐 환기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뚫어놓은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본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다윗의 시력이 굉장히 좋았거나, 그죠? 다윗이 덮어놓고 욕망에 휘말렸거나. 제가 일전에 그런 표현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바세바를 영화에서 그릴 때요,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바세바를 미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주 이 성경을 읽는 탁월한 눈이 거기에서 발동이 된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다윗의 욕망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곧장 그녀가 누구 집안의 사람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녀가 유부녀입니다. 그것도 자기 군대의 장수 중에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상식이 있다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며 생각해야 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욕망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망은 인생을 불태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인생들은 언제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에 사로잡힌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성령에 사로잡힌다, 성령 충만하다. 가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수련회도 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단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함으로 얻어져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갔다 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약효가 한 일주일 갑니까? 성령 충만, 말씀에 사로잡힌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면요, 우리 모두는 지금 다윗이 가는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녀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합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죠.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사실 그 다음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는 문제지만, 다윗이 지금 아내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서 다윗이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몇 명 있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겁니까? 적어도 6명에서 7명?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후궁이 10명이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들어와서 그 본처들 이외에도 아버지 후궁 10명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다윗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여자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함에. 무슨 말입니까? 생리가 끝난 다음 일이라서 임신할 걱정이 전혀 없을 때라는 겁니다. 성경이 참 세세하게 밝히고 있죠. 인간 둘이는 만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려도 이 일의 증거가 결코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날.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생리가 끝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누가 다윗에게 해주었겠습니까? 바세바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윗, 바세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낫죠? 솔로몬이 낫습니다. 지혜의 왕 중에 왕이니까 이 사람들은 무언가 공로가 있고 선택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마음 한켠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들이 버리고 있는 이 추악한 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건요, 다윗의 죄만 쭉 기록하고 있지 바세바가 버리고 있는 이야기들은 거의 함구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한때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 충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인간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수준에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바세바에게서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 고유의 민첩함과 빨리 회전하는 두뇌를 최대한 발휘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의 단점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쟁터에서 충실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왜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가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과 자면 그때는 DNA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 아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밀을 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서를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겠지만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의 생명을 요구하네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아가 죽는 걸 보면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이라면 도무지 버릴 수 없는 짓을 이제 치밀하게 다윗이 전개하잖아요. 우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들 기억하면서 자기가 집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치열하게 그를 집으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아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알리바이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지금 가는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 전방으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아는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럼 이게 누가 벌리고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가장 끔찍한 대사 한 절을 꼽으라면 우리아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요, 다윗이 요압에게 하는 말입니다.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요압에게 이 일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했을 다윗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새 무고한 백성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이는 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는 것이다.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생명 하나 희생하는 것. 여러분, 우린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한다는 걸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좀 고통받고 누군가 힘든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세상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지금 죄는 순간적으로 다윗을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어디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분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으로 서 있는 것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즐비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방법과 중심과 본질이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대의를 위해서 소, 즉 작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나아가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사람이 안 죽어서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심령이 실족했다라면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 실족하면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둘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요, 이와 같은 일을 벌리고 있는 다윗 왕을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왕을 계속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까? 아니, 이 죄가 씻을 수 있는 죄입니까?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11장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소리내어 우니라.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요? 우는데 소리내서 다들 울죠. 그죠? 아, 이 성경이 이 말을 적고 있는 뉘앙스가 확 와닿지 않으세요?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바세바라는 이름을 안 써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자 말자 남편을 죽인 장본인에게 바로 시집을 가잖아요. 여러분, 바세바 같은 머리 좋은 여자가 누가 자기 남편을 죽였다는 걸 모를까요? 결국엔 모든 사실을 알고 살아갔지 않을까요? 아니, 이 두 남녀의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어떤 가정이 있는 한 가정의 남자를 살인 청부를 해서 죽이고 자기 있는 본처를 버리고 그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술 모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숨 쉬고 이야기 나누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요 결코 이런 인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해하실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계속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죠.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의사를 그러다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잘 없습니다. 눈치채지 못하셨죠? 거의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악했기 때문에, 늘 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총평을 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자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취하신 행동이 뭐죠? 예언자 나단을 보냅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며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예화를 들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거기까지 나단이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다 끊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죠. 빼앗아다가.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와닿는 모습이 있죠. 안 뺏기려고 사정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모습, 밀쳐내고 강탈하는 부자의 잔인무도한 모습, 그리고 온데간데 없이 손님을 대할 때는 인자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모습. 여기까지 이야기를 탁 하자 말자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다윗의 마음이 의분으로 가득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순간에도요 다윗은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소일 경우에는 다섯 마리로 양일 경우에는 한 마리로 하나님 명령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으로.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죽고 네 배로 갚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모르고 있습니까? 그게 자기 이야기라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인데 마태복음 7장 3절을 합니까? 확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예수님 산상설교죠. 마지막 부분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윗이 지금 자기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저지른 상황에서 양 한 마리 빼앗은 자에 대해서 대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처럼 우리가 때로 남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분개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화를 내고 비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다시 되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살인죄, 도덕질, 뭐 불륜. 근데 하나님은 죄를 경중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은 죄의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요. 12장 7절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이제 좀 주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나단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이런 일을 저지른 인간을 그 뭐 살려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죠. 여러분 이건 단지 누군가 한 명 죽고 그 안에 빼앗아 온 문제의 수준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바세바는 이미 가족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살다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단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지적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돌이키기 위해서죠.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11장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다음 행하신 일이 뭡니까?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이 11장 27절과 12장 1절 사이 행간에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불륜에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죄가 죄라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에 둔감해져 있는 그의 인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행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충만이 뭐죠? 여러분, 가득한 건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 성경의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오늘날도 우리를 덮고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12장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나 공로가 있다거나 무언가 근거가 있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구절을 꼽으라면 마태복음 1장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죠. 그 계보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분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도 인간을 저버리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러하여금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오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51장 시편 51편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만 우리도 하나님 그분의 의지에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심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각자에게 적용되어진 말씀들이 있으시겠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 그분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모든 기준들이 지금 다윗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다시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는커녕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일관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랫동안 한 인생 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애쓰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저버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깨우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시간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열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